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은 독일에서 카톨릭의 수도승이었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로마교회의 잘못된 믿음과 의식에서 개혁해야 함을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개혁의지가 있었지만 당연히 카톨릭으로부터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루터를 파문하고요, 정죄하고 재판하고 형벌을 주려 합니다. 그래서 1517년, 이거는 하나쯤 외워놔도 되는 그러한 연수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당시 서방교회가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 정치, 서방교회의 면죄부 판매, 연옥에 대한 교황권 주장, 공로사상, 비판한 내용의 공로사상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공로를 쌓아야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비판한 내용의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하는 사건으로 이제 그 종교개혁의 그 시발점이 됩니다. 종교개혁에서 주장하는 것은 오직 성경, 그렇죠?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세 가지죠. 그럼으로써 부패한 교황제도 중심의 교회와 교회의 제도, 이런 것들을 새롭게 개혁시키고자 했던 어떤 개혁운동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까지에는 어떤 문화, 사회적인 정신적으로 깨어지는 사람들이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신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들고 파는 이러한 경향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민족주의가 생기면서 또 서방교회, 그 카톨릭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했던 어떤 그 나라의 민족주의적인 것도 그 문화 속에 있습니다. 역사 중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그 뒤편에서는 역시 하나님께서 작용을 하신 거죠. 다 이렇게 컨트롤을 하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끔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역시 일어나게 되죠. 스위스에서도 개혁이 일어납니다. 찌빙글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취리히에서 개혁주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존 캘빈, 뭐 유명한 분이죠. 제네바에서 장로교회를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재침례교회 운동도 있습니다. 독일과 스위스 등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뭐 도나티스트, 뭐 몬타니스트, 그 다음에 왈덴시안, 그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건더 3, 4세기 정도고, 왈덴시안 같은 경우는 한약 12세기 정도. 그래서 계속해서 재침례교도의 그러한 믿음은 전승되어 오고 있었죠.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재침례교회 운동도 일어났고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도 루터의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북네덜란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개혁주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재침례교회의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메노나이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메노나이트 들어보신 적 있죠? 여기도 꽤 많습니다. 메노나이트가요. 그래서 메노나이트라는 이름은 네덜란드의 한 카톨릭 성지자 메노 시먼스가 제세례파, 재침례파죠. 재침례파에 합류하면서, 그러면서 16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박해받고 또 흩어져 있던 그룹의 리더였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유래가 돼서 메노나이트가 된 거죠. 그래서 믿음 자체가 사실 매우 흡사합니다, 저희하고 메노나이트는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의 강한 포교에 힘입어서 개혁주의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팽배했던 그 당시의 영국에서 존 낙스의 기도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메리 여왕도 존 낙스의 기도가 만 명의 군사보다 세다,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가 있었고요. 영국에서는 후에 이제 헨리 8세가 로마로부터 멀어지면서 개혁주의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회가 이제 나오게 되죠. 항상 아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장로교, 그다음에 장로교는 존 캘빈, 그다음에 루터교는 당연히 루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리교는 존 웨슬리, 그리고 헨리 8세로부터 성공회가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떠한 디노미네이션, 그 교파들은 시작에 누가 있었는지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침례교는 그게 없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시작이 처음 우리 초대교회부터 그냥 시작됐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교회의 시작서부터 그냥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사람의 시조, 소위 어떤 그 교파의 시조가 있지 않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개혁주의자들이 세 가지 공통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어떤 비유는 믿음에 의해서,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특히 좋아했었죠, 루터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믿음에 의한 구원은 맞지만 그렇지만 그 뒤에 이면에 약간의 다른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알마니안 쪽에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뷰를 갖고 있고 장로교 쪽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근거로 그것을 주장하느냐로 봤을 때는 같은 성경 구절을 갖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완전히 다른 뷰를 갖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의 제사장 직분. 매우 맞습니다. 교회가 아닌 성경만이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최종 권위를 갖는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훌륭한, 이전에 천주교에서 있지 않았던, 그리고 금기시 되었던, 에라스무스의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번역된 책들은 금서였습니다. 읽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나온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개혁이죠. 우리 입장에서 되돌아보면 크게 아닌 것들이 그 시대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스스로 눈을 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조명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트들이 갖고 나오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그냥 또 그대로 갖고 나온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누룩이 되어서 현재 퍼져 있는 개혁주의 쪽에서를 기본으로 해서 퍼지게 된 여러 장로교회, 감리교회 등 성공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천주교와 비슷한 공통 분모를 아직도 계속 갖고 있죠. 완전히 버리고 나왔어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오늘 이제 나눠드린 6장이 이제 새로 시작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종교개혁 쪽을 봤는데요. 성경으로 봤었을 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뒤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위클리프 뒤에 틴데일 같은 분이 나오죠. 틴데일 같은 분은 그리스어를 영어로 번역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위클리프는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했죠. 그런데 틴데일은 그리스어를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 영어로 번역한 영어본이 거의 대부분 킹제임스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의 영어가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킹제임스 영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이 틴데일이죠. 그리고 왕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수형과 더불어서 이제 화형을 당하죠, 그분이.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틴데일한테 주울 수 있었던 가장 관대함이었다. 왜 관대함이었냐? 타 죽기 전에 목을 졸라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형과 더불어서 화형을 당하는 그런 틴데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꼭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 번역이 허락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죽음이었죠. 반종교개혁 운동과 근대철학. 요번에 이제 그 근대철학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곧 들어갑니다. 근대철학이 왜 제가 근대철학을 보냐 하면 근대철학을 봤었을 때 요즘 교회들이 보여요. 왜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지가 보이고 그리고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트렌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철학과 더불어 나중에 이제 현대철학을 제가 조금 할 거예요. 시간이 되면요. 현대철학은 특히 포스트모던 이후에 1970년대 이후에 어떤 사상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고 그리고 진리가 사라져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문화 철학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사탄이 얼마나 뒤에서 강하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종교 개혁 운동과 근대 철학을 잠깐 보면 천주교의 반개혁 운동, 종교 개혁을 위해서 올바른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구텐베르그의 그 성경 그 인쇄술로 인해서 성경이 이전에는 어떤 책에 보니까 한 사람이 필사를 하는데 성경 한 권을 필사하려면 10개월이 걸린대요. 그런데 구텐베르크의 그 목판이 아닌 이제 그 조열 공부라고 그러죠. 그 활자들을 다 조합을 해갖고 찍어내는 금속 인쇄술로 갔었을 때는 한 사람이 1년에 200권 이상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성경의 파급 효과는 이전과 그 비교했었을 때 비교가 안 되는 성경의 보급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는 반종교개혁운동, 종교개혁운동에 또 반하는 자기네들이 더 결집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카톨릭을 재정비하고 부흥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회의가 트렌트 공회의, 혹은 트렌트 회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545년서부터 1563년까지 있었던 것이고요. 전통적인 믿음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믿음과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됨을 강조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칠성사, 7개의 성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서품성사, 신부가 되는 성사 빼놓고는 나머지 6개는 다 일반인들이 하는 성사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성사가 있죠. 화채설의 주의 만찬, 화채설은 계속해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혹시 거기서 행하는 그 성만찬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만찬이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전하는 반이 있고요. 그 두 번째 반은 성만찬식이 있습니다. 그 미사를 가면요. 그래서 앞에 잠깐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떡을 나눠 먹는 거죠. 근데 항상 줄 때, 저도 기억을 하는데,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몸 하고, 우리가 아멘 했을 때, 입에 그 당시에는 저는 손에 받았었는데, 옛날에 입에도 직접 넣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을 하고 먹게 됩니다. 근데 빵 자체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들어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화채설을. 그래서 기념을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전혀 위배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이교도 풍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외경도 공식적으로 포함시킵니다. 성경과 같은 권위를 부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어떤 연옥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 천주교의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신조가 될 것을 천명합니다. 그래서 예수회의 탄생이 이제 곧 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무서운 부분입니다. 예수회는 제수회라고 제수이시라고 얘기하는 천주교 믿음을 더욱 퍼뜨리고 개혁주의 혹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여기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제가 따로 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사람은 개혁주의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억압하고 싸우는 수도회 조직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폴란드, 남부, 네덜란드, 독일의 많은 지역을 다시 천주교로 돌리는데 사실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고 예수의 선교사들을 새로운 세계에 파송을 하죠. 저희 나라에도 예수회를 통해서 나온 이제 학교도 있고요. 뒤에서 검은 사제 혹은 검은 교황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뒤에 마크에서 엄청나게 많은 음모와 일들을 벌이는, 심지어는 이분들은 천주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고 믿죠. 그래서 심지어는 살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읽지 말아야 될 금서 목록을 만듭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발간된 신약 관련 서적들이 금서가 됩니다. 그래서 못 읽게 하죠. 박해도 당연히 합니다. 천주교가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많은 나라에서는 개혁주의 믿음 혹은 이전부터 성경대로 믿어오던 사람들을 더욱더 박해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스페인 군대가 테러를 지휘하여서 적어도 7,000명의 성도들을 죽였다고 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1572년 바틀로메이오 추기를 대학살. 이거 이제 저 인터넷으로 저도 찾았었었는데, 이런 거 찾으면 이제 인터넷 잘 나옵니다. 적어도 2만 명, 어떤 사람은 7만 명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이 개혁주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믿음대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런 사람들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교황 그레고리는 이 학살의 날을 축하하는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성가까지 부르게 해요. 이 2만 명을 죽인 다음에. 자기는 그러진 못, 그런 것까진 몰랐었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중에 하지만, 기념 메달 주조까지 합니다. 이 바톨로메오 축일날의 대학살에 대해서 기념하는 기념 메달 주하죠. 이런 것도 주조를 합니다. 천주교는 이 학살의 배후에 자기네들이 있었다는 것을 계속 부인해 왔었어요. 그러다가 1997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대학살 뒤에 천주교가 관여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제 위키에서 제가 찾아봤던 건데요. 영국의 메리 튜로 여왕도 300여 명의 목사와 성도를 죽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큰 것만 지금 현재 적어놨지만, 말도 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실은, 그리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09년까지 유럽은 개혁주의와 천주교는 두 개의 큰 종교로 유럽에서 나뉘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3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1618년서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사망자 수가 대략 800만 명이래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800만 명이 천주교와 개혁주의가 서로 싸워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죠. 그다음에 평화 조약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종전이 1648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루터주의와 칼빈주의가 일부 유럽에서는 아주 강성해지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와 천주교의 계획적인 박해, 그것은 그 시점 30년 전쟁의 종결과 함께 계획적인 아주 음모적인 박해, 그리고 수많은 앞에서 죽이는 그러한 박해들은 실질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교묘한 어떠한 방법들로 바뀌게 되죠. 안타까운 것은 개혁주의의 내부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많은 천주교적인 믿음과 형식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래의 신정왕국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부분이 로마 카톨릭의 부분을 갖고 왔기 때문에 무천년주의를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천년왕국에 대한 통치에 대한 부분은 못 갖고 나옵니다. 이해를 못했는지 못 갖고 나와요. 그게 이제 그 믿음에 대한 구원 자체만으로도 너무 큰 거긴 한데 이 부분은 못 갖고 나오죠. 현재의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어거스틴이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던 천주교의 교리지만 이것을 그대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대체적인 신학으로서 그대로 그 부분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대체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대신의 교회라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갖고 오게 되고, 교회와 정치의 결합을 옳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어서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에 반한 가르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해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칼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국가 종교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피해서 미국 땅으로까지 나중에 오게 됩니다.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제침례교회 혹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얘기했던 거는 거의 저희와 지금 믿는 것과 거의 같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 국가 종교의 분리, 교회가 왕국이라는 믿음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신정 통치 왕국이 설립된다라는 것을 믿죠. 그다음에 제침례교회의 성도들은 개혁주의 성도들의 믿음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침례교회들은 또 개혁주의 교회로부터도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침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믿음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희의 믿음이 정말 피를 많이 흘린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근대 시대의 배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대 시대의 배교를 위해서는 17세기, 18세기, 특히 18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근대 과학의 발전, 그리고 새로운 철학의 시작,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뭐 이때쯤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좀 같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매우 비슷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매우 흡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합리주의와 경험주의가 17세기 후반서부터 18세기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굉장히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었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신성한 계시 이런 것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감각기관에 기초를 합니다.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온전히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대한 기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터벤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간섭해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믿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런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경험주의가 있습니다. 경험주의는 역시 영국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합리주의는 경험주의에 의해서 더 강화가 됩니다. 인간의 감각에 의해서, 타이포가 있네요. 의해서 관찰될 수 있는 지속적인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진리가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실험적인 과학.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사실을 믿을 수 있다. 이 과학적, 이 단어 때문에 사실은 이 단어 자체가 우리 근현대의 믿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적. 이게 과학적이야? 라는 질문이 모든 답변을 해주게 되는 근본이 되는 그런 어떠한 문구가 되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17세기, 18세기에 믿었던 과학적인 사실들, 그 당시에 그런 믿었던 것들이 현대까지 믿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법칙으로 정해진 거 아니면 황당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안 믿죠, 그런 것들은 더 이상. 그러니까 그 당시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들도 믿음 위에 있는지, 과학적인 믿음 위에 있는 것이지, 과학적인 사실 위에 있는 것들은 상당히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주의라는 것들이 발달됩니다. 그리고 이신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신론, 데이즘이라고 얘기하는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성경적인 마인셋은 갖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 자체는 매우 흡사해요. 생각에 흘러오는. 그런데 완전히 믿진 않아요, 하나님. 제가 알기로는 프랭클린 같은 사람도 아닐 거예요. 이신론자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이제 이신론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영국에서 발생하여서 프랑스, 독일, 미국으로 퍼져나가는데 자연종교 혹은 이성의 종교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우주는 철저하게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믿는 거고요. 초월적인 존재가,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약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창조했어요. 오케이, 창조했다. 그런데 창조한 이후에는 그 창조물에서 손을 떼고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성주의와 합리주의, 그리고 경험주의에 의해서 세상이 해석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이신론이 내리는 결론은요, 세계가 창조된 이후에 초자연적인 신의 계시는 더 이상 있지 않다. 그럼 성경을 부정하게 되겠죠, 그렇죠?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은 초자연적인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다. 예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이 아니다. 신은 인간의 역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초자연적인 계시가 없으므로 진리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이성을 통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간 죄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건 무시하죠.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고 완벽하다. 이거 성경하고 반대적인 얘기죠. 그리고 인간은 궁극적으로 지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자유주의적 그리고 개신교 신학의 기초가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요. 그리고 유토피아적인 이러한 사상은요. 개혁주의와 매우 나중에 흡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진화론이 들어오게 되면서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유토피아적인 사상은. 18세기에 사람들이 가장 신봉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과학이었고 이 과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18세기 전과 후는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천몇백 년 동안 이루어놨던 것들이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산업혁명 이후에 생겨나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매스 프로덕션, 엄청나게 많은 그 상품들이 막 찍어내지고 과학이 발달되고 기계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됐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 와중에 나중에 살펴보게 될 진화론이 들어오게 돼요. 진화론은 여기에 한 발을 더 얹어서 이제 고 인간 다음 단계가 이제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 사회가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천국이 오는 거죠. 유토피아가.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사실은. 과학보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사를 공부하든 철학을 공부하든 어떤 그 뒷부분을 연구할 때 항상 진화론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잘 알아야 현대 사회도 또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다윈이즘은 엄청난 그 영향을 준 것이고 기독교 저희 믿음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험주의 합리주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칸트 헤겔 들어가면 머리가 좀 더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주의 합리주의에서 독일 경건주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경험주의 합리주의가 발달하게 팽배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기독교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또 지금 어떻게 카운터 액트로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라는 거에서 놀랍게도 그 당시에 독일의 경건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에 경건주의가 독일에서 일어나게 되고 성경 공부와 기도를 바탕으로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경건주의는 모라비안 교회를 이루는 바탕이 되고요. 그리고 이 모라비안 형제들은 많은 곳으로 선교를 보내게 되죠. 제가 기억하기로 요한 웨슬리도 모라비안 형제들의 그 구원에 대한 간증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전에 이미 설교를 하고 그랬음에도 구원을 받지 않았던 상태였었죠.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회가 이루어지는 바탕이 경건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옛날에 메소디스트들은 굉장히 경건주의에 가까워요. 사실은요. 지금은 최고로 리버럴한 곳이 또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 그리고 뭐 동성애 목사들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들이 감리교입니다. 우리나라 감리교는 그나마 조금 그래도 보수적이에요. 미국 감리교는 굉장히 리버럴합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웨슬리안 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18세기 영국 감리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뭐 전 웨슬리가 했었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웨슬리안 부흥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납니다. 또 이제 조지 윌필드하고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대각성 운동. 이때도 17세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각성 운동이 승천가요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죠 미국은요. 이 부분들이 이렇게 합리주의와 경험주의가 발달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인간의 이성과 두뇌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대로 역시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는 그런 역사가 그 와중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칸트와 헤겔, 슈라이어마하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중요하냐 하면 역시 이들의 철학적인 사조가 개혁주의 신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충 반 정도 한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번에 마저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근대주의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반대로 또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엄청나게 빨리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상당히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너무 오래 하고 있는 느낌도 좀 있는데 그래도